이제 3월 말경에 이제 십자가, 고난 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주간과 맞춰서 이제 마가복음을 쭉 그때까지 이렇게 묵상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좀 박진감 있게 전개된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좀 빠르게 전개되는 그런 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3장 정도 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바로 이 시작하자마자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시험 받으심 그런 내용으로 빠르게 전개되면서 바로 1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 한 90% 정도가 거의 이렇게 내용적으로 비슷해요. 전개되는 것이 비슷하고 누가복음하고는 한 50% 이상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누가 이 어떤 이 복음서를 누가 제일 먼저 받고 어떤 대상으로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각 복음서의 관점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관점들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아니 이 똑같은 내용을 왜 이렇게 네 복음서에 다 기록해 놨을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 곧 사자 모양으로 송아지 모양, 사람 얼굴 모양, 독수리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다양하게 나타내는 그런 속성으로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장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들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첫 1장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왕국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책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피로를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첫 번째 이 말씀을 받던 이 복음서를 받은 첫 번째 수신자들이 누굴까?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 그들의 주님은 황제였죠. 로마 황제가 그들의 주님이었고, 복음도 황제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걸 아니다. 황제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가 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태 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가 복음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박진감 있게 예수님의 기적 중심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떤 표제와 같은 것이죠. 한번 오늘 1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딱 이게 어떤 책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이 복음의 시작, 여기서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었다. BC에서 AD로 바꿔지고 새로운 그런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 예수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복음 그 자체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쭉 성경,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사실 그 구약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이 마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그냥 그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이 마가 복음을 받는 첫 번째 수신자들, 곧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들에게 복음은 황제였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복음, 진짜 우리가 쭉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야기를 쭉 했었고, 예,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에 말씀하고 있던 메시아를 헬라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로 표현한 게 그리스도이거든요. 이제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이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로 대명하는 말이었지만, 마가는 이것을 바로 이 신성 모독을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사실은 그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대와 가치관을 전보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복음, 이 말들이 딱 첫 번째 단어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의 10년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복음, 예수라는 이 말들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의 의미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 삶, 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다시 또한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정말 기다리는 그분 맞습니까?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복음의 시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가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복음, 내 삶의 복음, 기쁜 소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 마가가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의 우리 삶 속에 내 삶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선포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절 3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 어디를 인용했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사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에 광야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십길을 곱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라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2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는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선포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등장했어요? 자,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띠를 이렇게 허리띠,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이제 세례를 선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제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바로 이 낙타 털옷을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열왕기하 1장 8절에 엘리야의 모습이 딱 기록 있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무슨 말이냐면 아하시아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그가 하나님께 가서 묻지 않냐고 그 바알세부를 가서 신하들을 보내서 내가 낫겠느냐 물어보라 이렇게 했어요. 가다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이차차 말하니까 엘리야가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낫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신하들이 아하시아 왕에 가서 우리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합디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더냐. 그게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털옷을 입고 낙타 털옷을 입고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그 디셉 사람 엘리야야. 그 엘리야에게 가서 물어봐라 하고 이제 50명씩 보내는 이야기가 그 열왕기하 1장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그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자, 분명히 이사야 4장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 또 말라기 3장 1절에 말씀했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열왕기하 1장 8절에 딱 엘리야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와, 우리의 메시아다, 드디어 메시아가 등장했다라고 막 이제 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 6절에서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고 그랬죠. 자, 7절에 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드디어 이제 그런 분이 오셨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여호와의 날이 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거라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 더군다나 자, 엘리야의 복장을 하고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이었던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나타나니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독립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운동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로마와 싸우려 하지 않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에 퐁당 잠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그런 의미죠. 또 물에 흠뻑 젖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회개하는 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덮을 것이다. 성령으로 흠뻑 적시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예수님 자신도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 회개의 강에 성령의 강에 들어 뛰어들어서 흠뻑 우리를 적시게 할 것이다. 성령으로 적시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 지난 이제 수요일 밤, 수요일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세례 받으시면 예수님 세례 받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죄 씻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했어요. 회개와 함께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받는 세례, 지금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죄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유한한 한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라 라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자, 이 의미 속에 장차 죄인이 아닌데 이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은 그 세례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제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면 세베드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3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 내가 마시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말한 거죠. 자, 야고보는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서 순교했던 제자고 요한은 가장 먼저 가장 늦게까지 살았는데 반모섬에 유배당하면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바로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그들이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의미해요. 순교를 의미하죠. 자, 예수님 여기서 받는 세례의 의미를 그렇게 세베드의 아들들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받는 세례 바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제 성화의 시작을 바로 세례로 의미했습니다.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도 그 주님과 함께 거기서 죽었다. 그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를 회개하며 내 죄를 씻는 그런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받는 세례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과 함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에 무릎을 꿇을 때 그냥 저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에 무릎을 꿇을 때 요단강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무릎을 꿇고 우리를 끌어안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통해서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마가가 선포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명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선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신앙,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이 1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니, 교회가 당연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교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내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오늘부터 다시 선포되고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